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016년 그 10월 11월에는 우리 국민들을 좀 큰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 행정 강요도 아닌 이 사람이 단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오랜 친분을 맺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동네 아주머니 같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이 연선물도 자기가 막 고쳐주고 뭐 의사결정과 또 인사와 국정 운영 뭐 등등 그 여자가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거기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저질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거기서 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일개 동네 아주머니 같은 사람에게 이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제 엄청난 이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데 그 대통령이 그런 사람에게 꼭두각시처럼 됐다는 게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그 어떤 그냥 그 여자의 손에 막 놀아는 것 같은 수치감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냥 국민 전체가 그냥 단체로 멘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결국 이 분노한 국민들은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게 이르렀고 그렇게 보수 정권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진보 정권으로 이제 교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진보 진영은 이 기울어진 대세를 확고하게 굳혀가려고 하고 있고 이 보수 진영은 어떻게든 이 실추된 세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인들이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흔히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훌륭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나와는 다른 진영의 정치인이라고 칩시다. 이 진영이 완전히 달라. 근데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나와 다른 진영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적극 지지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죠?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 아, 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면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지지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정치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사랑과 밥그릇 중에 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사람은 기울게 돼 있어요. 나라 사랑이 크면 아마 그쪽으로 기울을 거예요. 객관적인 부분으로 그냥 기울을 거예요. 그런데 밥그릇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진 말을 하든지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보다 밥그릇이 더 크면 그냥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경우 보통은 급부상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정적이죠, 정적. 이 정적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예요. 그게 하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그를 도와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사람이 황태자죠.
이 사람이 정적이에요. 막 그 부상하고 있는 그 정적을 그냥 오히려 더 도와주고 네가 나중에 장차 왕이 될 걸 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바보예요. 그 바보죠. 정치에서는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정적은 빨리 싹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 왕이 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운 그 2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운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변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툭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투옥이 되니까 형제들에게 어떤 자극이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형제들에게 자극이 되고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형제들이,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형제들이 막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막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더욱 기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중에 특이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한 질투와 경쟁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옳고 투기와 헛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하지만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가장 좋지만, 어떤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명성을 시기해가지고 아,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자기도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런 영광을 갖고 싶다는, 뭐 어떤 그런 명성을 시기해서 헛된 경쟁심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지금 감옥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상관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성을 그들이 다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되는 거 하나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보시겠어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바울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자신은 투옥되었고 모든 명성을 다른 사람이, 바울이 투옥된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유명세를 얻고 다른 사람이 그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 존귀해진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내면에는 나의 자아와 주님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항상 있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그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 그리고 주님의 의지. 두 가지 항상 싸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이거 어떤 인디언 추장과 그 손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추장 할아버지한테 인디언 소년이 물어보잖아요. 이 추장 할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이 악한 늑대하고 선한 늑대 이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늘 두 개에서 싸운다고.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선한 늑대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이 추장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이긴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워요,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더 큰가? 먹이를 더 많이 주면 더 커지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더 많이가 있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가, 우리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